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폴란드 국방부가 31일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협력 협상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4천 명의 미군 병력이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천여 명의 추가 병력을 폴란드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군은 폴란드군의 정찰과 지휘 분야 강화를 지원하며 유사시 미군을 폴란드에 증강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새로운 군사협력 합의에 대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병력과 함께 미군 영구 주둔 계획으로 폴란드가 부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30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3개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에게는 유럽으로의 출입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조선엑스포 합영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기관 한 곳과 소속인원 4명, 중국 국적자 2명과 중국기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선엑스포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APT38과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날 대북 독자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9개 기관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홍콩의 케이람 행정장관은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행정장관은 이날 내년 9월 5일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며 이는 홍콩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당일 홍콩 전역에서 하루 만에 300만 명의 유권자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연기를 위해 긴급 법을 제정해야 했으며 이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홍콩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미 백악관 대변인은 홍콩의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주의 절차와 자유를 억누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는 중형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 주민들의 자유와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뜨린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1월 대선 연기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일정이 연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부정선거 또한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기성 짙은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표 용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로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3개월을 기다린 뒤 무용지물인 선거 결과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일정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31일 미국과의 핵미사일 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인들에게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제재는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31일 자체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베이더우 시스템의 정식 개통을 선포했습니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장영우사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은 중국이 국민통합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스스로 길을 걸어 대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세계뉴스 김지현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CBID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빨리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조선엑스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북한 지역은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어제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대부분 지역으로 이어지겠고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 지역은 50에서 10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12도, 원산이 2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해주가 가장 낮습니다. 24도. 가장 높은 것은 함흥과 해산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CBID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2021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And the administration's goal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It does.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힌 이 답변은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유일한 발언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청문회 내내 홍콩 보안법과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등 미중 간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The region obviously is burgeoning in population, promising commercial growth, and it's critical for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But North Korea continues to seek nuclear weapons.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명백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상업적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가드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등의 장기 전략을 실행하는데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ncludes countering China's growing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s and increasing malign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ensuring that complete, verified, and irreversible.
가드너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는 중국의 점증하는 남중국해 군사화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확실히 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간사인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On North Korea diplomacy, which you assured this committee you'd have wrapped up within a year, about two years ago, appears to have flatlined.
폼페오 장관이 약 2년 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확언한 북한과의 외교는 정체돼 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메넨데스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네마리 리진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과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들이 국제안보와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데 대해서 네덜란드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진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네덜란드가 유럽연합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었던 27일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이번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프랑스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활동에 신의를 가지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영내 지속적인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이 이를 명심하고 대화에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최근 43개 나라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유엔 체제에서 국가 간 공동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경 기자입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30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매일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메리디언 국제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43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수입을 지적하는 공동서한을 보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국은 지난 24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선박관 환적 등으로 불법 수입한 정제유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서한이 특히 북한에 대해 좀 더 관대할 수도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압력이 상존하는 유엔 체제에서 43개국의 서명을 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speaks volumes to be able to have within the UN system, especially the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이런 공동행동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기울이고 있는 공동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 제재 위반과 인권 유린 등 북한의 어떠한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이를 조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making certain that we engage every country because we're stronger when we're together.
유엔 회원국들은 함께 행동할 때 더 강해지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공동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유엔 체제 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도 공을 미국으로 넘긴 상황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최근에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협상의 문은 열어두고 공을 미국으로 넘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30일 한국전쟁 70년 정보의 역할 재탐색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He's saying that somebody comes to bring that tape to Pyongyang and that's me.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미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고 한 것은 미국 측에서 누군가 평양에 온다면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미국에 초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또 김여정의 관련 담화 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공을 미국에 넘긴 채 워싱턴의 반응과 입장을 지켜보기 원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 전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의 소통 방식이 각각 다르다며 북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s American, you know, we always communicate with them in a very straightforward, our own style, transparency.
미국은 북한과 소통할 때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핵심을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지만 북한은 항상 모호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미국의 양보 약속 없이 협상에 복귀하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잊혀지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때에 맞게 무언가를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ey,
북한이 복합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언젠가 당신은 우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 측의 양보 없이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김 전 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2018년 말 퇴임한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재임 시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수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도 배석하는 등 미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조선엑스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57명의 개인과 기관 9곳 등의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30일 북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개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첫 제재 명단에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발표된 첫 제재에 북한 기관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에서 조선엑스포가 유럽연합 밖에서 발생했으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이버 공격은 유럽연합 혹은 회원국의 외부 위협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제3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 엑스포가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인 나자르스 그룹 APT38과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 엑스포가 개입한 사이버 공격 중 대표적 사례로 2017년 5월 랜섬웨어로 전 세계의 MS 운영체제를 교란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한 워너크라이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워너크라이 공격이 관할권 내 기관들의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이 공공사업과 경제활동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 있는 정보체계 등 유럽연합 내 회사들의 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 폴란드 금융감독당국과 2014년 11월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조선 엑스포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엑스포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이버 절도와 베트남의 티엔퐁 은행 사이버 절도 시도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대상 개인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며 기관의 경우 자산만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 사이버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기관 한 곳과 소속 인원 4명, 중국 국적자 2명과 중국기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자들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기타 대량 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거나 다른 제재 회피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작년 7월에도 개인 57명과 기관 9곳의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연례 재검토 시점까지 유지될 제재 명단의 대상자들에게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의 현행 제한 조치가 계속 부과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실행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왔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체제를 구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가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돼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외교적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거듭 표명해왔다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 EU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성명에서 미국은 사이버 제재 체제 아래 이뤄진 첫 제재 지정과 관련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오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EU는 개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전, 국제 무대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거나 분열적 혹은 그 밖의 불안정한 활동은 이런 비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오늘 행동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 적용 가능성과 구속력 없는 평시 규범 준수, 실질적인 신뢰 구축 방안 개발과 이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나라들의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EU와 EU 회원국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엑스포 합병회사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EU의 제재 부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EU의 사이버 제재 체제 구축 노력에 앞장섰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마무리되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통해 해당 체제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재는 유럽 협력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영국에서도 현재 제재가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민주적 제도와 핵심 국가 기반 시설, 미디어,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에 EU가 제재한 기관들을 이미 지목한 바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관 조선 엑스포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워너크라이 공격을 도모하고 지원했으며 이 랜섬웨어 사건으로 영국 국가 보건 서비스에 48개 기관을 포함해 150개 국가에서 30만 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EU가 30일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체제에 따른 첫 조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개인 6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영국은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체제 구축 노력에 앞장섰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마무리되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통해서 해당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재는 유럽 협력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영국에서도 현재 제재가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민주적 제도와 핵심 국가 기반 시설, 미디어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에 유럽연합이 제재한 기관들을 이미 지목한 바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관 조선엑스포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워너크라이 공격을 도모하고 지원했으며 이 랜섬웨어 사건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48개 기관을 포함해 150개 국가에서 30만 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와 관련한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처한 현실이 잘 반영됐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 SSI 보고서는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한 현재 영내 미군 배치가 전략적으로 잘못됐으며 중국과의 초경쟁을 기반으로 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실전 배치는 지속되겠지만 재래식 위협은 감소한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주한미군 내 지상 기동전 역량의 수요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마크 에스토 국방장관이 2년 전 직접 발주한 연구과제인 만큼 향후 주한미군 배치 셈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와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의 연관성을 묻는 VOA 질문에 발표한 기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버나르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30일 VOA에 이번 보고서의 한반도 위협 인식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y're less ready, but they're not any smaller. And they don't pose any less of a conventional threat.
샴포 전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의 구성 변화를 야기할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며 오히려 북한의 역량이 증대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재 등의 영향으로 준비태세의 하락은 예상되지만 문제는 북한 병력의 규모와 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역량이라며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투사하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전방에서 가까운 서울을 충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 한국군 재래식 병력의 현대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적의 지상기동군의 움직임은 지상기동군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미군의 이런 역량은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영내 동맹들의 인구 감소 실태도 들여다봤지만 중국의 초점을 둔 배치 전략 전환을 실행하는 데 있어 파급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분석도 매우 잘못됐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군 현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종단거리가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병력 규모 축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펜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단순 위협수단으로 간주하는 안일함도 잘못된 전제라고 비판했습니다.
Assumption number one is that nuclear weapons and for that matte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don't really matter.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북한은 핵을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간주하고 교리를 발전시켜 왔고 북한 급변 사태 등의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핵이나 생화학 무기 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 연합 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중국과의 초경쟁 양상과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처한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부 병력은 인도태평양 영내 전략적 유연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한국은 주한미군의 요소가 중국과의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되는 점을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며 역내 평가를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며 관련 재원이 반드시 국방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발주한 만큼 배치셈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감축 결정을 내리는 논리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평가입니다.
Not recommending that specific actions be taken, but it's setting up the analytic framework.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의 질적 연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단순히 현역 고위 관계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대다수 육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샴프 전 사령관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론 아래 진행된 연구는 정확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다수 현역 지휘관들은 이런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인 지난 27일 전국 노병대회에서 한 연설은 역사적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략의 주체뿐 아니라 전쟁 당시의 군사력과 체제 대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과 로병들이 이런 미제로부터 북한을 막아내고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선전하는 건 새삼스럽지 않지만 수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남침임이 확인됐음에도 70년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은 유엔과 서방세계뿐 아니라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옛소련이 붕괴되면서 나온 많은 외교 문서와 비밀 자료들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1200쪽에 달하는 러시아 대통령실 소장 문서, 보리스 열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4년 크렘린궁을 방문한 김영삼 한국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에 달하는 문서엔 한국전쟁 준비 일정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료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옛소련에 48번이나 남침 승인을 요청해 스탈린이 결국 이를 승인하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남침에 동의한 사실, 소련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과 소련 군사 고문관들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냉전 직후 모스크바에서 한국전쟁 등의 역사 자료를 수집 분석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증명하고 미 월슨 센터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캐서린 웨더스비 아메리칸대 교수입니다.
Kim Il-sung was the initiator, initiating the idea, pressing the Soviets to agree to it. But it was Stalin who made the decision.
웨더스비 교수는 과거 서울에서 연 행사에서 김일성이 전쟁 개시자로 소련의 승인을 압박했고 남침을 궁극적으로 결정한 당사자가 스탈린이었다는 사실은 옛 소련 문서들의 일관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각자 21명도 지난 2012년에 공동 집필한 한중일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책에서 한국전쟁은 소련 붕괴 이후 옛 소련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남침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이라며 과거 미제로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이젠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유엔과 옛 소련 문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의 주요 무기를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소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 종합대에서 공부했던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VOA에 과거 옛 소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증인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이 당시 만들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은 기관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탱크, 대포는 단위니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소련에서 받았습니다. 단위니 다 소련주의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은 당시 소련이 지원한 무기로 한국보다 훨씬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며 실제 전쟁으로 넘볼 수 있는 상대는 김 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이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조차 전무했던 한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모든 전력에서 한국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전차, 즉 T-34 탱크는 북한이 242대였지만 한국은 전무했고 북한은 전투기와 전폭기가 211대였지만 한국은 연습용 경비행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박격포도 북한은 1728문으로 한국보다 2배 많았고 대전차포와 곡사포도 각각 550문과 552문으로 한국보다 대여섯배가 많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트루먼 행정부는 애치슨 라인 등을 통해 한국을 외교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으며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한 뒤 수백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긴 채 한국에 탱크와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에 중화력 무기를 제공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을 강행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지상군 병력은 9만 6천 명으로 19만여 명인 북한의 절반에 불과했고 그나마 한국군의 절반은 후방 공산 세력 토벌에 투입돼 기습 남침을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허남성 석좌연구위원은 이 단체가 제작한 6.25 전쟁의 개관 동영상에서 이런 군사적 열세 때문에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훈련조차도 우리 국군은 당시 중대급 훈련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만은 북한군은 이미 사단급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몰렸지만은 북군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지연전을 하면서 대략 7월 말쯤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 전투이죠.
이 낙동강 전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해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묶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는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낙동강 전투에서 완패하고 후퇴한 건 유엔군의 참전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기밀 해제된 미 CIA와 소련 문서들은 당시 유엔군이 경부선 철도와 도로를 파괴해 북한의 무기 보급로를 차단했고 낙동강 전투에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했던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이 부족해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부분적으로 팩트라는 게 랑코프 교수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결과에 대해 역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의 승리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지구상에 북한과 쿠바뿐이며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해 개혁개방을 했지만 북한은 체제를 고수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남한의 경제력은 2018년 국내 총생산 GDP 기준 북한의 53배, 기대수명은 한국이 북한인보다 13살을 더 길게 사는 등 국력과 삶의 수준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웨더스베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이런 왜곡된 사실을 계속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선전하는 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till maintains that the war bega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invading the North. That is still.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왜곡된 역사로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를 계속 심으면서 평화 협정으로 가기는 힘들다며 북한 주민들이 먼저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 평화운동 민간단체가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아픔을 추모하는 온라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o more than 2.5 miles of a distance beyond the 38 parallel, there lies the land we called far away. 오늘 같은 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사위는 온통 침묵으로 덮여 벽에 걸린 시계마저도 멈춰버린 듯이 고요한 순간 이 순간 어디에선가 틈이 열리고 내 기억은 어리던 시절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세교남 하인즈 작가가 자신의 오래전 기억을 한 편의 시로 나눕니다. 7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한국전쟁의 고통과 상흔이 여전하다는 심경을 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1973년 미국으로 이주해 영문학을 전공한 계기로 작가가 된 하인즈 씨의 자작시 눈이 가져다주는 겨울의 한 기억. 하인즈 씨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숙부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VOA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숙부님을 항상 멀리 가신 아재라고만 불렀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방공 교육이 너무 심하고 이북에 누가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촌들은 아버지가 이북에 가신 분들은 문제가 많았죠. 패스워드도 못 받고 뭐 어디나 직장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못 하고.
하인즈 씨는 또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된 후에도 자유가 없었다며 원하는 책도 읽지 못했고 노래도 마음대로 듣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인즈 씨는 정전협정 67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이라며 자신은 종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담은 이 한인 작가의 시는 지난주 열린 해외 한인 여성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사에서 소개됐습니다. 미국 등 해외 한인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온라인 행사, 70년의 한국전쟁, 재미동포 여성들의 대화, 추모. 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과 7.27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미국 각지에서 25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참여했고 행사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Korea Peace Now, 코리아 평화 네트워크 등 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의 화두는 한국 전쟁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쟁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명의 한인 여성들을 통해 찾을 수 있었는데 전쟁을 겪은 2명의 평화운동가와 젊은 세대를 통해서였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서 치유라는 이름의 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복신 씨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중학생인 자신이 황해도 성불사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전쟁 후 달라진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Mr. Kim who brought me to South Korea passed away of a stroke 2 months later in Daegu. I was left alone, so on my own.
이 씨는 아버지 친구인 김 씨를 따라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미국에서 평양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반송됐지만 38년 만에 동생들과 재회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여성의 삶이 전쟁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례로 출생지가 평양이어서 신문을 당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보여줬습니다.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며 민간단체 위민 크로스 DMZ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애영 씨는 한국전쟁 후 타이완과 일본으로 이주했던 가족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평양의 박물관과 공장, 병원 등을 방문하고 DMZ를 행진했던 일 등 자신의 활동도 나눴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의 증언이 끝나고 젊은 세대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배민주 씨도 사진 한 장을 소개했습니다. 단발머리 소녀였던 자신의 사진은 1990년대 초 농장에서 찍었다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배 씨는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리건주 농장을 일구며 척박한 이민 1세대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970년대와 80년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의 민주화 항쟁에 뛰어들었다는 배 씨는 한국전쟁 이후 가족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반대해온 자신의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서 당시 한국의 반공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며 이승복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I remember that we were taught with the propagandized story of 이승복, a victim that was killed by the North Korean Special Force in the late 60s, and how he so boldly declared, I hate the Communist Party.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고 북한 무장대원들에 의해 살해된 이승복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최 씨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최 씨는 젊은 세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한반도에 국한시키기보다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세대에 국한된 당위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리아 피스 나우와 위민 크로스 DMZ 등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들이 국제 연대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말까지 한국전쟁 공식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연설에서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전쟁이 남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언급했습니다.
All these years later, many survivors of the war are still taunted by their trauma. And younger generati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caregiving often internalize this.
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상원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북한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됩니다. 어제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대부분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이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넘게 쏟아지겠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지역 강원도는 5에서 10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지역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23도로 시작됩니다. 양덕은 22도, 구성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지역은 중강의 아침 최저 19도, 강계 21도, 희전 23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해주의 아침 최저 23도, 개성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4도, 장전은 23도, 평강은 2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25도, 원산과 장전은 28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청주는 오전에 맑겠고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고 비는 함경남도 지역으로 오후부터 가끔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장지는 15도에서 시작됐다가 25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26도,
성진김책 27도, 함흥은 31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비는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풍산 김영군의 아침 최저 13도, 삼지연 12도, 해산은 1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26도, 풍산 김영군이 27도, 해산은 3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회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미 국제개발처의 중동 담당관인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말했습니다.
It's terrible to watch how politicians have used people's faith as a way of stimulating conflict and mobilizing.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그것이 극렬 이슬람 국가 ISIS든 테헤란 정권이든 갈등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종교를 악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 그 같은 분쟁이 일어난 경우로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과 다툼을 꼽을 수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교적 소수파에 대한 끔찍한 박해입니다.
To watch what was done by ISIS to the Christian and Yazidi minority communities in Syria and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극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IS가 기독교인과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의 또 다른 소수 종파인 야제드족에 대한 박해는 이번 세기에 가장 끔찍한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비극을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그 지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한다며 우리는 현지의 지역사회가 서로 간의 연대를 다시 맺을 수 있게끔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파인 야지드족과 그들의 이웃으로 시리아 국경에 있는 순위파나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 마을과의 화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actively involved in rebuilding schools, rebuilding towns, cleaning up rubble.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다시 짓고 마을을 재건하며 상수도와 전기를 복구해 기독교인과 야지드족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과 야제드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무슬림 간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하비 행정관은 자신이 발견한 것은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몇몇 안 되는 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수민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요의 작은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1일 성명에서 소수민족 인권침해 혐의로 중국의 준군사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 XPCC와 해당 조직의 전 간부 2명에 제재를 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조직과 간부들이 신장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연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신장지역 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세기의 오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XPCC와 간부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XPCC 자회사와 관련된 분할 거래와 활동을 9월 30일까지 허용했습니다. 한편 XPCC 조직은 1954년 창립된 준군사조직으로 당초 신장 지역의 건조한 땅에 농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대 군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폴란드 국방부가 31일 밝혔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협력 협상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4,000명의 미군 병력이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1,000여 명의 추가 병력을 폴란드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군은 폴란드군의 정찰과 지휘 분야 강화를 지원하며 유사시 미군을 폴란드에 증강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새로운 군사협력 합의에 대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병력과 함께 미군 영구 주둔 계획으로 폴란드가 부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30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세계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에게는 유럽으로의 출입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조선엑스포 합영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기관 1곳과 소속인원 4명, 중국 국적자 2명과 중국기관 1곳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날 내년 9월 5일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며 이는 홍콩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 홍콩 전역에서 하루 만에 300만 명의 유권자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연기를 위해 긴급 법을 제정해야 했으며 결정에 정치적 고려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홍콩의 선거 연기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홍콩의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주의 절차와 자유를 억누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31일 미국과의 핵미사일 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인들에게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제재는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1월 대선 연기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일정이 연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부정선거 또한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기성 짙은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표 용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로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3개월을 기다린 뒤 무용지물인 선거 결과를 보고 싶지 않다.